말씀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성당 오실 때 성당 마당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태극말 나갔었던 것 같은데요. 본당 승합차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그 한 30인승 되는 큰 차에서 15인승 포드 승합차로 좀 작아졌습니다. 그 제가 오고 나서 뭐 전에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오고 나서 승합차가 고장이 앞에 차가요. 고장이 자주 나고 고장이 날 때마다 한 번씩은 막 3천 달러씩 몇천 달러씩 수리비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야 이러다가 수리비만 모아도 차를 한 대 사겠다 싶어서 그 많은 수리비와 또 이 수리가 또 근처에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씩 차를 끌고 가서 수리를 하고 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하루를 몽땅 그 수리하는데 또 봉사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게 봉사가 아니라 거의 일 차원으로 넘어가는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수리도 그렇고 그 수리를 맡기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목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승합차를 바꾸기로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바꾸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가 않아서 한 1년여 이렇게 뭐 정리하고 또 서류 준비하고 하는 과정 거쳐가지고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큰 차에서 작은 차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태극마을 어르신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겁니다. 큰 승합차 타다가 작은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뭐 제가 타보니까 일단은 뭐 머리를 숙이진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숙여도 되면 어르신들도 당연히 안 숙여도 될 테니까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좀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두 달 몰아보고 그래서 이번 승합차는 그 다른 그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에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 면허증으로 누구나 다 운전을 아마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본당에서 몰아보고 또 그것도 또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시면 다른 데서 또 타지에서 가족분들이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좀 차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또 교우분들에게도 대여라 해야 돼, 렌트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고 준비가 되면 다시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마치고 오늘 차량 마침 또 차량 축복식이라서 다른 차량들 있으면 다른 차량들이랑 본당 차량 함께 차량 축복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1독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대표해서 자신들이 살아온 길을 쭉 돌아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집트 땅을 나올 때부터 회상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르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하는 저희들, 그들은 바로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근동 지역에서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이집트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 라그네살의 종착역이 이집트가 된 것은 이집트에 먹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보다요. 이집트는 천혜의 밀 생산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있는 그 엄청난 삼각주에서 밀이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어도 빵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나았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잠시 그 가난 땅에 살면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결국 그 가족들이 가뭄에 굶주리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 집안의 가족들,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제 모두 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의 그런 이집트로 모이는 이동 경로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물어도 이집트에는 먹을 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찾아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만 여튼 빵을 그저 주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역을 해야 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노예가 되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빵은 먹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노예살의 고역도 굶는 것만큼 어찌 보면 굶는 것보다 더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노예살이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그들은 하느님 덕분에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걸까요? 하느님 덕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중요한 진실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인데 그 노예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열 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혀서 우리를 친히 풀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귀중한 인간, 소중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노예로 살리려고 해도 내 자신의 그 소중함을 갖다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내가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동시에 내가 하느님 덕분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나의 이웃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하느님의 모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에 대한 존중감도 가지는 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자각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모세오경의 법으로 새겨져 있는 율법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중요하죠. 결국 그렇게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힘은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버리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히브리 백성들의 깊고 가난한 믿음이 그 고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준 힘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고 바로 인간이다 라는 깨달음을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꾸준히 가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 내가 인간이고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믿음은 구약의 시대 동안에는 민족이라는 인간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성은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뭐 일상에서도 또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요. 그러한 한계성은 단지 특정 시대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 지속되는 모든 곳에서 인간이 언제나 가지게 되는 꾸준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신앙은 또 그러한 인격은 또 그러한 선함, 너와 나가 같다라는 그러한 선한 생각은 세대에서 세대로 그대로 유전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여하튼 너와 내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신적인 믿음의 인간적인 한계성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민족들마저 차별하고 이방인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는 차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하느님이 박해를 일으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셔서 이방인 그 선교를 하도록 억지로 만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나와 너를 구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은근히도요. 내가 가진 여러 수만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나와 너를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한 구분을 넘어서자라고 말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인간적인 좁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당신 삶을 통해서 공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내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와 이웃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용기 있는 다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다짐은 꾸준함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것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고백이 나의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여겨 나와 너의 구분법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내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변화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용기가 바로 이 꾸준함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활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는데 악마 유혹을 받으시죠. 악마의 최종적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 예수님의 표현인 시험하지 않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하느님을 끼워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용기 속에서 하느님에게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고 이런 의미에서 그 넘어감은 내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겠다라는 용기 어린 다짐의 고백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하느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따른다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숙제를 예수님은 복음에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역설 속에서 또 신앙생활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